통일로 가는 길. 안녕하세요. 박주입니다. 최근 세계 곳곳의 여행 사진으로 유명한 연인이 인터넷 전자 게시판에 한 장의 사진을 올리면서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진이냐면요. 사진을 보면 놀랍게도 남성은 절벽에 앉아있고 여성은 남성의 손을 잡은 채 절벽에 튀어나온 돌부리에 한쪽 발만 올리고 서 있는 모습인데요. 상상만 해도 심장이 오그라드시죠? 사진을 올린 연인을 향해 인터넷 사용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게 만들어 사망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비난을 하자 사진 속 주인공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게 인생에 있어 얼마나 값진 경험인가 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저는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험하게 벼랑 끝에 매달려 사진을 찍는다고 꼭 인생의 값진 경험이 될 수 있을까라고요. 김남주와 육성재가 부르는 사진 띄워드리면서 통일로 가는 길 시작할게요. 너와 내가 담기는 소리 김남주와 육성재의 사진 들으셨습니다. 인생에 남는 것은 사진뿐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사진은 우리의 소중한 일상과 기억을 추억으로 남겨주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진 속에서 지나간 옛 시절을 떠올리며 저절로 미소짓고 때로는 눈물을 떨구기도 하는데요. 인생의 멋진 경험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했던 평범한 순간을 담은 사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통일로 가는 길 오늘 방송 소개해드릴게요. 조미래 연구원과 함께하는 헌법인 민주주의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이어 황지선 작가와 함께하는 녹색창 키워드에서는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홍대거리에 공사 중인 북한풍 술집 논란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헌법인 민주주의. 헌법,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법으로 정해 국민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인데요. 이런 헌법을 세계 다양한 나라들은 어떻게 만들게 되었을까요? 조미래 연구원과 함께 헌법 속 민주주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죠.
네,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가 제1장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헌법 제2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방송 언님께서 제10조를 읽어주시겠어요?
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에서는 인간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권이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말하는 거죠?
네. 구체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을 말합니다. 헌법 제2장에서는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제10조를 시작으로 그러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 종교, 직업 선택, 거주 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보장, 성별이나 종교에 따른 차별이 없는 법 앞에서의 평등,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개인의 재산권 보장, 선거권 보장,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등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북한에도 뭐 대한민국과 비슷한 기본권이 있죠. 하지만 그 기본권이 모든 초점이 다 뭐 김일성 동지의 혁명 사상으로 모든 국민이라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수령님의 혁명 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사화하는 것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이다 이런 걸 많이 좀 강요를 하고 있거든요.
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을 보면 제5장에서 그 국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한민국 헌법 제2장과 비슷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헌법 5장의 조항 몇 가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제67조,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 조건을 보장한다. 제68조,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제69조, 국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제75조, 국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77조,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제79조, 국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이렇게 쭉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본권들을 북한 헌법에서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북한도 헌법 그 자체만 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헌법에서 명시된 사항들이 실제 사회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가가 문제죠. 방송원님은 이렇게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북한 헌법에도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사실 북한에 살 때는 뭐 북한의 기본권이나 헌법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 자체가 큰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뭐 정권의 지시를 우리는 받고 그대로 간철해야 되는 의무만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제가 다시 보면서 정말 생소하게 느꼈는데 저도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조건을 지어준다.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북한에는 1946년 7월에 남녀평등권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성들은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밀고 나가는 역군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사회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것이 그때 당시 46년도 당시 북한의 인력이 모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노는 여성들을 사회 참여를 시키면서 남자들과 동등한 권한을 준다. 애간상은 이렇게 됐지만 사실은 그 빈자리를 메꾸려고 여성들을 사회 진출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녀 평등권이 여성, 북한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노동을 해야만 하는 그런 굴레나 같은 그런 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남녀 평등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시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으로 이루어진 제2장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제3장은 국회, 제4장은 정부, 5장은 법원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삼권 분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송원님께서 관련 조항의 일부를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66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101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국가의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세 개의 기관으로 분산시켜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가능하게 한 것이에요.
네, 국가의 모든 권력이 한 개인이나 특정 기관에 집중되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근데 이렇게 법적으로 삼권 분립을 시행함으로써 권력 집중과 남용을 막을 수 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입법부는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하고 국가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는 회의기관입니다. 행정부는 입법부에서 만든 법에 따라 집행을 하고 국가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데요. 이곳의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는 특정 사안에 대해 법을 적용하여 판단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이어서 헌법 제6장은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방송하님께서는 헌법재판소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네. 예전에 이제는 몇 년 됐죠. 그 통합진보당 해산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이 있었는데 그 당이 해산되고 아, 조금 좀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잖아요. 그때 저는 진짜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하늘 같은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려서 탄핵을 할 수 있냐. 그럴 때 되게 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네. 대한민국 헌법 제6장 111조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요.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등이 있습니다. 방송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통합진보당의 해산은 그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판단하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대한민국은 복수정당제, 정당 활동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활동도 어쨌든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네요.
네. 민주주의라는 국가 기본 이념이 반드시 수호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떠한 사항을 위반했기에 탄핵까지 이르게 된 건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직 권한 남용, 청와대 기밀자료 유출, 기업의 재산권 침해, 기업 경영의 자율권 침해, 헌법 수호 의지의 부재 등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내린 겁니다.
결국은 대통령도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0장은 헌법 개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방송원님께서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몇 번 정도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알고 계신가요?
아, 죄송한데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네. 네. 대한민국 헌법은 총 9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 전문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데요. 방송원님께서 이 부분을 읽어주시겠어요?
네.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례에 걸쳐 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즉 1948년에 헌법이 처음 만들어졌고 1987년에 9번째 개정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그때 개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그 헌법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헌법 개정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헌법이 만들어진 1948년으로 가볼게요.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 총선거가 있었고 19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제헌국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헌법 제정이 이루어졌고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 일명 제헌헌법이 공포됩니다. 제헌헌법은 총 10장 10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민주공화국, 국민주권의 원리, 국민의 기본권 보장, 3권 분립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죠?
네. 제헌헌법은 대통령 중심제, 간접선거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 헌법을 기반으로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한편 제헌헌법 제101조에는 일제강점기에 반민족 행위 처벌을 위한 규정도 들어있는데요. 방송원님께서 이 부분을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에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여기서 단기 4278년은 1945년을 가리킵니다. 즉 광복 이전에 행해진 반민족 행위에 대한 처벌을 말하는 건데요. 이 헌법 내용에 의거하여 1948년 9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되는데요. 그에 따르면 국권 피탈에 적극 협력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일제로부터 자귀를 받거나 제국의회 의원이 된 자,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 박해한 자는 최고 무기징역,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직간접으로 일제에 협력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재산 몰수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친일파에 대한 처벌은 1945년 광복이 되자마자 이루어져야 했던 일이죠. 3년이 지나서야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된 거네요.
네. 광복 직후에 여러 정치단체에서 친일파 처벌을 주장을 했지만 당시 미군정에서 반대를 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결국 1948년에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기는 하는데요. 이 법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친일파 세력의 저항과 반대가 심했고 당시 이승만 정부도 이 법을 탐탁지 않게 여겼고 경찰의 습격도 받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던 국회의원들이 남조선 노동당의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면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시행도 흐지부지 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친일파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군요.
네.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기소를 1949년 8월 31일까지 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이 짧은 기간에 약 680명 정도가 조사를 받았지만 집행유예 5명, 실형 7명, 공민권 정지 18명 등 30명만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와, 친일파 처벌이 30명에 그쳤다고요? 사실은 1945년 이후 북한에서는 대대적인 친일파 숙청이 일어났는데 그때 시기를 사셨던 분이 저는 그때 상황을 말을 하는데 대동강에 그 친일파의 시체가 아예 메워져 있었다고 그만큼 대대적으로 숙청을 해서 그 시체를 대동강에 버렸대요. 북한 정권에서. 그만큼 지금까지도 북한에서는 친일파라면 그냥 속된 말로 입에 거품을 물고 다 숙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친일파 자손들은 아마 산간 오지에서도 진짜 길을 펴지 못하고 사는 지금 그런 상황이 바로 현재의 북한입니다.
대한민국하고는 좀 반대인 것 같은데.
너무 반대죠. 네. 네.
이때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서 현재까지 친일파 자손들이 잘 살고 있는 이제 그런 세태가 된 것 같은데요. 이쯤에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현재 대한민국 헌법과 1948년에 처음 만들어진 헌법인 제헌헌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9차례 개정을 거친 결과물인데요. 권력을 잡기 위해 혹은 상대편이 권력을 잡는 것을 막기 위해 개헌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9차례의 개헌 과정 속에서 한국 현대사의 역사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대한민국 헌법의 개헌사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나눴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제일 정말 눈에 쏙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이제 삼권 분립이라는 단어였어요. 그것이 이제 국가가 권력을 분리시킨 거잖아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근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이거 분리시켜가지고 이게 통합이 안 되면 국가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삼권 분립이 시행됨으로써 이제 권력이 집중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서로 평등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참 좋은 법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북한에는 분리가 안 됐거든요. 유일당인 노동당 밑에 모든 것이 다 집중이 되다 보니까 노동당이 남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 잘된 것도 잘못됐다 하면 이것을 항거할 수 있는 그런 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삼권 분립만 놓고 봐도 북한 정권이 그 구조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거구나.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분리가 돼서 국민들이 평등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다음 주 이야기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조미래 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북이 하나 되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갑니다. 통일로 가는 길 박주희입니다. 핵심으로 현재의 한국을 알아봅니다. 녹색창 키워드. 황지선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핵심으로 알아보는 한국. 매월 셋째 주는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 걸 검색했는지, 한 주간 한국 사람들의 가장 뜨거운 관심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준비해 주셨나요?
네, 한국 사람들의 일본 불매 열기가 식지 않고 있는데요. 일본 여행과 일본 제품은 물론 일본 음식까지 불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식 선술집이 없어진 자리에 들어서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식 술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7월부터 일어났던 일본 불매 운동 열기는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식지 않고 있는데요. 초밥이나 일본 술, 안주 같은 일본 음식을 파는 곳까지 그 영향이 미쳐서 결국 문을 닫힌 것이죠. 이렇게 논란이 된 곳 역시 일본식 술집이 있었던 곳이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번 논란과 관련된 장소는 일명 홍대 앞인데요.
네.
예전부터 서울 홍익대학교 앞 번화가를 뜻하는 홍대 앞에는 일본식 술집이나 덮밥, 일본식 라면집 등 일본 음식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예전엔 건물 안에 식당을 차려놓고 내부를 일본 만화책이나 만화영화 그리고 소품들로 가득 채웠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를 일본풍으로 지은 건물들까지 등장했어요. 그래서 외색 짙은 건물들이라고 비난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는 잘 됐고 인기 명소로까지 불렸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홍대 거리라고 하면 뭐 낭만의 거리, 예,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그렇죠. 또 젊음의 거리라고도 그렇죠.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일본식 건물들이 차츰 늘어나서 홍대 앞뿐 아니라 인근까지 번져나갔죠. 뭐 서울의 종로나 이태원에도 등장을 했고요. 부산이나 군산 등 서울 외 지역에도 찾아볼 수가 있었잖아요.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많아진 것인데요.
네.
일본식 목조 술집 건물의 간판도 일본어로 쓰여 있어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뭐 사진만 보면 얼핏 보면 일본인지 한국인지 전혀 모를 정도였잖아요. 더욱이 일본식 술집들은 태극기와 일장기 그리고 전범기인 우길기까지 들고 홍보를 하는 곳이 많아서 논란이 가중됐고요. 특히 종로의 경우 일제강점기 치욕스런 역사의 중심이었잖아요.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 일장기가 또 걸렸죠. 그리고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을 가린 조선 총독부가 있던 곳이라 일본풍의 선술집이 들어서는 게 적합한가 아닌가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물들이 괜히 번화가에 들어선 게 아니잖아요. 찾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으니까 계속해서 생긴 거겠죠?
네, 특히나 서울의 홍대 앞, 종로, 이태원은 서울 최고의 번화가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더욱이 외국인들도 많이 모이는 곳인데요. 한국 문화에 대해 잘 모르는 외국인은 한국 식당으로 오해하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 봄이 되면 건물 앞에 심어놓은 나무에서 벚꽃이 피기 때문에 일본 여행 온 분위기를 내려는 사람들이 많이 가기도 했어요. 일본의 인기 만화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온천 여관을 연상시킨다면서 입소문을 탔고 명소가 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물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대부분 한 곳에 밀집해 있다는 건데요. 한 곳이 인기를 끌자 곳곳에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번화가에 이런 일본풍 건물들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좀 역설적이네요. 그런데 그중 하나가 북한식 술집으로 바뀐다는 거죠?
네, 일본풍 목조 건물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들리기가 무섭게 북한식 술집으로 바뀐다는 소식이 들려서 때아닌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의 중심이 된 건 건물 외벽에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사진과 인공기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인공기라고 하면 북한에서는 공화국 깃발이라고 하거든요.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사진과 인공기 외에도 건물 벽을 둘러싼 직관물도 있더라고요. 물론 직관물의 내용은 북한에서 봤던 내용과는 달리 술집답게 술과 관련된 말로 재밌게 바꿨더라고요.
네, 아직 공사 중인 건물이라 가림막으로 가린 부분들도 많았지만 노출이 돼 있는 부분을 통해 보인 것들은 대부분 논란이 됐어요.
그렇죠.
건물 외벽의 직관물에는 더 많은 술을 동무들에게, 안주 가공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자, 간에 좋은 의학을 발전시키자 같은 문구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눈길은 끌지만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초상화는 과도하다라면서 비판을 했고요. 나아가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까지 이어졌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어떤 법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 국가보안법이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10호 법률입니다. 국보법 혹은 보안법이라고도 하고요. 여기서 반국가단체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 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두고 남북 통일을 방해하는 수단이라고 비난하면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북한에는 한국의 국보법에 해당하는 특별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공화국 전복제인 일명 내란제가 조국 반역 행위인 간첩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사진과 인공기를 걸어놓은 게 정말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이 되나요?
네,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을 찬양, 고무하는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인공기와 김일성, 김정일 부자 사진을 건물에 부착한 목적이 광고 효과를 노린 것인 만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현행법상 국가를 위협에 빠뜨릴 의도가 없다면 인공기나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사진을 걸어도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자신의 가게를 홍보할 생각으로 인공기와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사진을 걸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는 의미인 것이네요. 어쨌든 검색창에도 오르고 뭐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었고요. 이만큼 홍보가 된 것인데 가게 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홍보에 성공한 셈이네요.
네.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위반 뭐 한 끗 차이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지난달까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됐던 상황에서 인공기와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사진을 술집 홍보에 쓰는 것은 잘못됐다. 북한은 가보고 싶은 곳이기 때문에 재밌는 표현이다 등 정반대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랑 같은 탈북민들의 반응도 반으로 나뉘는데요. 뭐 자유가 있는 한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술집에 걸린 그림이기 때문에 사상이 흔들릴 사람은 없다 같은 의견도 나오고요. 북한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렇게 꼭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보고 상처받는 사람들의 심정도 헤아려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노래 한 곡 들을까요?
네, 앞서서 저희가 반일 감정과 일본 불매운동 이야기를 했잖아요. 일본 불매운동 때문에 일본풍 건물이 사라지면서 북한식 건물과 인공기,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초상화가 서울 한복판에 걸리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반일과 관련된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1을 반으로 나눠서 반일이라는 뜻의 노래인데요. 실제로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서 뮤직비디오 촬영을 했고 또 역사 왜곡 교과서 등 관련된 이런 가사도 들을 수 있는 노래입니다. K-POP의 0.5입니다.
K-POP의 0.5 듣겠습니다. 케이팝의 0.5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이번 일이 논란이 커진 건 추석 연휴 전후로 인트라넷 전자게시판을 통해 소문이 나면서였습니다. 이어서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서와 구청에서 조사를 나오게 된 것 때문에 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네, 만약에 제가 지나가다가 제가 그런 간판을 보면 저도 경찰서에 신고를 했을 것 같아요. 너무 놀란, 왜냐하면 이제 북한에서 쓰는 특유한 그런 말, 자 동무들 뭐 안주의 질을 높입시다 이런 말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 간판으로 재밌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김일성, 김정일의 얼굴이 그려진 초상화까지 대한민국 한복판에 걸었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개념이 없는 사람이다. 이래서 저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논란이 커진 것 같아요.
네, 두 달 전까지 일본식 주점으로 운영됐던 가게에 그 자리에 북한식 술집이 들어선다는 소식과 함께 건물 외관 사진이 인트라넷 전자 게시판에 소개가 되었고요. 인트라넷 전자 게시판을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술집의 주제 자체는 흥미롭지만 인공기와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사진을 내건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를 앞둔 10일 관할구청인 마포구에 북한식 술집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고요. 같은 날 관련 내용을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에서만 논란이 되고 끝난 게 아니라 실생활로 끄집어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된 것 같네요. 그렇다면 구청과 경찰의 입장은 어땠나요?
네, 진짜 실생활에 끄집어냈다라는 표현이 너무 적절한 게 네. 이게 인트라넷 전자 게시판에서만 화제가 되었다라고 끝낼 수도 있었지만 뉴스에 보도가 되고 또 기사로도 실리면서 논란은 점점 커졌던 것이에요. 마포구청 관계자는 논란에 대해서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곳이라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경찰에 이첩했다라고 밝혔고요. 허가를 검토할 때는 건물 장식 내용까지 다 확인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인공기 등을 단순히 게시한 것만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면서 민원이 접수된 만큼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민이 제보를 하고 구청과 경찰은 각자의 위치에서 판단을 내리고 행동을 한 것이네요.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네, 결국 부정적인 여론이 좀 높아졌고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 현장을 찾아간 경찰서 관계자에게 사장은 이렇게 관심을 끌면 상업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잘못된 것 같다라면서 추석 연휴가 끝나면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사진 그리고 인공기를 철거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약속대로 현재는 인공기와 사진 모두 철거되었습니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한반도는 전쟁이 끝난 곳이 아닌 휴전된 곳이잖아요. 술집 사장은 홍보를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했지만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과거 일본풍 건물이 있었던 곳에 북한풍 건물이 들어섰고 현재 술집 이름은 알려지진 않았지만 위치는 알려진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품질이나 제품과는 상관없이 부정적인 걸 일부러 조성해 구설수에 오르게 해서 관심을 끄는 것을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사실 홍보를 하고 싶었다고는 하지만 너무 좀 생각 없이 성급하게 결정을 했다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네, 사실은 제가 북한에서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게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제 김일성 김부자의 얼굴이 막 이제 대한민국 어디에 걸리면 북한은 그걸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방영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남조선 인민들도 이렇게 수령님을 칭송하고 흠모한다.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이용을 해먹거든요. 그럼 우리는 남조선에 와보지 못했기 때문에 와 진짜 남조선에서 우리 수령님을 흠모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공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그 잘못된 행동이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들의 그런 인식을 거짓말처럼 그렇게 미화시키는데 큰 작용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국가보안법 뭐 위반이냐 아니냐 네.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결과적으로는 사장이 원한 대로 홍보는 됐지만 이번 논란은 우리에게 북한이란 무엇인가라는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를 또 한 번 던져준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라면 좋을 텐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 들을까요?
결국 이 땅에 평화가 찾아와야 이런 논란의 구실도 없어지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H.O.T의 투지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으로 H.O.T의 투지 들으면서 황지선 작가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황 작가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9세의 노 교수가 후배들에게 희망을 왜 가져야 하는지 권하는 글이라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희망이 없는 곳에는 행복이 머물 곳이 없기 때문이다. 희망 상실의 종말은 절망이다. 절망은 삶과 역사의 종말일 수도 있다. 희망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개인은 자신의 희망을 창조해야 하고 민족은 국가적 희망을 창출해야 한다. 희망을 잃어버린 개인과 민족은 행복의 무대에서 퇴출당하는 운명에 빠진다라고요.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잘못된 행위를 반복할 때가 있죠. 행복은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을 품고 일어설 때 생기는 것이라는 걸 잊은 채 말이죠. 희망은 누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것임을 다시금 깨달으시길 바라면서 끝곡으로 호피 폴라워의 One More Light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박주희였습니다.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세요.